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other's Day입니다. Happy Mother's Day.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알렉스 목사님이 왕국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면서 우린 새로운 시리즈를 훌륭하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렉스 목사님이 한 말이 좋습니다. 우리가 왕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의 왕국의 시민이 됩니다. 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왕국의 시민이라면 다른 왕국과 구별되는 우리 인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목적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고 기대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다음 같은 제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 자유의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 평화,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신 정의나 자유나 또는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이 각각에 대해 그가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제가 한 일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제 첫 번째 소망은 제 삶을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훌륭하신지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특정을 긴장을 해결하거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리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알게 해준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볼 수 없었던 고도로 소비자 중심의 문화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상품화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그런 경사는 아주 미끄럽습니다. 서구 문화는 소비자 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매우 빠르게 예수님 메시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고 있는 모든 것과 그 이상을 주십니다.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계가 소용돌이 차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은 당신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필요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제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저의 열망과 소비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향은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편향된 표현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진실을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거 있는 아이디어의 이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최고의 단어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평강의 군주라고 언급했고 그 탄생 발표는 땅에서 평화요 사람에 대한 선을로 시작됩니다. 또 복음은 평화의 복음으로 언급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몇 장 후에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듭해서 우리는 평화의 전달이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지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평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과 같은 길은 분명히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지향과 우리가 자주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의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폭풍우 속에서 잔잔합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세상에서 불안감이 감소됩니까? 외부 혼돈 속에서 영혼의 고요함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권능의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전부라면 우리의 이해는 기껏해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침착하고 압박감 속에서도 덜 불안하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것이 평화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원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정기적으로 불안과 싸우고 씨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평화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이 측면을 어떤 의미로도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에 대해 우리의 이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중심이며 어떤 표현을 원해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받거나 체험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반대를 생각하는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를 믿는 인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평화를 만들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 무언가를 식별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크라이나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이미지를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본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첫 반응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이 이미지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할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압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고 이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계속 느끼면서 저는 비행기 표를 사서 최전선에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직감은 편애하고 근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의 성향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와서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진정한 평화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평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예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직면하는 소규모 충돌과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실을 반영합니다. 갈등과 적개심은 전쟁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뉴스나 정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팀에서도 존재합니다. 유소년, 스포츠의 측면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족에서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를 걸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뭔가 새로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시애틀 사운더스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아신다면 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챔피언십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기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축구에서도 블루팀이 있고 레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A팀이 있고 B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C팀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C팀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족에서, 친구와 함께, 정치 분야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팀을 선택하고 저지를 입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을 때 이 아름다운 순간에 예수님이 오, 당신은 다른 팀에 속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가 정말로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것은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화 만들기는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것들에 의해 강화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팀, 다른 목적, 다른 시민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적, 새로운 관점, 이것에 대한 부름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 일부는 점점 이 양극화된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일 수도 있고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편을 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하려고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여정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보았거나 수사를 들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길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잔 스토시 쓴 은용문을 좋아합니다. 잔 스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평화를 만들기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도 심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레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이 우리에 대해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자를 상대 팀보다 더 싫어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도록 마음속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준비하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평화 만들기에 대한 간단한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평화 만드는 것은 활동적입니다. 평화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세상이 원하는 자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평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제일 최고 되는 평화를 만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길로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성. 여러분은 그의 온전함을 부서진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삶에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 유지꾼이기 때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을 들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대가를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올리고 삶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